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난은 사람을 매우 힘들게 하고 또 매우 마음 편히 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 탈 없이 복 많이 받고 그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이런 바람과는 반대로 정말 많은 곳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 고난은 필연적이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극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는 이 고난을 늘 항상 함께 살아가는 고난과 항상 함께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은 신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자들만 골라서 그들에게만 고난을 주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욥기나 전도서 등 간혹 성경을 보다 보면 악인들은 형통하고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의인들에게는 극심한 고난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시면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이 극심한 고통과 삶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똑같아 보입니다. 뭐 반대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리 균형 잡힌 이해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신자들에게 물질적인 복이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하게 하실 수는 있어도 그것은 특별한 일이지 신자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반적인 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튀르키예에서 일어난 지진을 놓고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누구나 할것 없이 죽거나 다쳤을 것입니다. 신자라고 또는 불신자라고 고난에 있어서 그렇게 다르게 적용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가 방금 고난에 대해서 쭉 말씀드렸지만 정말 고난이 신자건 불신자건 할것 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고난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유익에 대해서 무엇하러 성경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까지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가면 좋은데 고난은 크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고난입니다.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서 사람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고난입니다. 사람은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다 먼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비롯되는 고난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요. 또 질병으로부터의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죽었을 때의 슬픔이나 아픔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고요. 마음의 우울함, 우울증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또 어디서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흔히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야기하는데 마치 이런 가난으로부터의 고난도 자유로울 수 없어 보입니다. 유니세프 광고를 볼 때 아프리카 아이들은 모두가 다 불신자이거나 또 반대로 모두가 다 신자이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어려우면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먹고 살기 힘든 것이죠. 이런 고난은 일반적인 고난으로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죄 아래에서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인 고난이 있다면 또한 특별한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의미로 알 수 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복음 가운데 살고자 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핍박과도 같은 그런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원리를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살고자 이 시대의 정신과 그런 어떤 거짓된 사상을 역행하여 살고자 할 때 주어지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불신자에게는 있지 않을 뿐더러 오직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본문이 말하는 고난은 바로 이런 특별한 성격의 고난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일반적인 고난의 성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말은 다양한 색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있어서 어떤 한 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색이 있다는 고난이 그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일반적인 시험, 고난,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핍박과도 같은 시험, 또 마귀로부터의 시험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듣고 또 책을 통해서 알아가고 또 여러 특강이나 또 배움을 통해서 그 내용을 머리에 담아갑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알고 있어도 정작 그 내용에 따른 삶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대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함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들었던 말씀의 내용과 원리를 우리의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있어야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비로소 우리는 복음이 주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위로를 받지만 우리 삶에서 경험되는 복음을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인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을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바꾸어서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시련이 닥쳐올 때 그것을 묵묵히 견디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시험을 회피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험 안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인내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신자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은 사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역경을 두려워하여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과 역경이 곧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수준과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내가 시험과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내가 스스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느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시면 다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위인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을 다뤄가시면서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다 역경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 실패와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가면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워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난과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어주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사실 야고보서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 교훈을 주지만 인내를 핵심적으로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 1장 2절과 4절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는 말씀인데 여기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야고보서를 마치는 부분인 5장 11절에서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시작과 끝에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장 19절에서도 나타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도 역시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5장 7절로 또 가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전체적으로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인내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주제가 덜 중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인내의 중요성이 야고보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은요, 사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 성화되어져 가는 것,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일들의 단초를 놓아주는 것이 바로 인내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 인격은 그가 얼마나 인내하는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웃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다 참다 못해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들이받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사랑을 곧 인내하는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핵심이 바로 인내하는 것, 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내는 우리의 성화의 출발이자 그 과정이라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인내는 신자에게 있어 기본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무슨 일이든 운동이든 간에 기본기가 제일 중요하지요. 아무리 화려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일을, 그 맡은 바를 잘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신자로서의 삶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인내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 매우 중요한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람이 자기 본성대로 행동할 때 결코 어떤 것도 인내해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본성 안에는 인내할 수 있는 그 어떤 원동력도 또 자제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순간 잠깐은 참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오래 참는 것, 끝까지 견뎌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 뭐 시편, 나훔서 등등 구약 성경 많은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 신약 성경에서도 야고보서 앞장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은 곧 인내하는 것,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곧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의 복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지나치게 몰두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인내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다뤄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닥쳐온 역경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헤쳐나가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맞지만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문제 해결만, 무슨 의도로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는 생각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문제 해결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도 기복주의 신앙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성장할 수 없는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다 잘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들께서 이미 겪어왔던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또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여러 가지 시험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겠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는 것 같고 또 마치 거대한 골리앗이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속에서의 인내가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의 면류관을 가져다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내 인생의 자세로, 마음의 태도로 삼으시면 밖에서 들어오는 도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니까 작은 도전에도 우리가 크게 휘청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지금은 이 문제가 나를 매우 힘들게 하지만 누가 이기나 보자. 내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여 견뎌보겠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겠다.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소유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우리 앞에 닥쳐온 고난을 해석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이런 고난을 해석할 줄 아는 교회로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고 또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힘과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다 통과하였을 때에는 큰 상급을 주실 것이라 약속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저 힘든 중에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고 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1절에서도 무난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난한다는 것도 그저 인사말이 아니라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저자인 야고보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기쁨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을 마주하셨을 때 기뻐하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매우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딸로 바라보시는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도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청소년 시기와 청년의 시기를 다 보냈는데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론 과정보다도 결과에만 집착해서 그 과정은 생략하고 빨리 그 결과만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인내하는 이 과정 자체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결과도 물론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복이고 은혜이지만 이 고난을 인내하는 과정에도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신자에게 있어 고난은 인내를 생산해내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도전이 있어야 그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또 우리의 거룩을 훈련시켜 줍니다. 이 훈련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고 더 큰 복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이제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내는 4절에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꿋꿋이 참아낼 때 우리에게 결국 인격의 완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절에 기록된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의 영적 근육을 키워주기 위한 도구입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형성시켜주고 이것을 우리를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 참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용서하다는 것이 결국 끝까지 참으라라는 말씀입니다. 2절에서 기록된 시험은 목적이 있는 시험을 가리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괴롭게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과정으로서의 시험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시험이 13절, 14절, 15절에서도 같은 말로 등장하는데 여기서의 시험은 2절과는 다른 의미로 유혹이라는 의미로 쓰여진 부정적인 시험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 연단, 테스트라고 한다면 13절에서 15절은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험을 조금 구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험이 신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주제로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13절부터는 하나님은 시험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시험을 받지 말라. 그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시면 주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참는 것입니다. 제가 합신 교수님들을 전부 존경하지만 특별히 이제 구약을 가르치시는 현창학 교수님을 존경하는데요. 그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혼자 참으면 병이 되지만 십자가 붙들고 참으면 그것은 경건이다. 이해되기 어려운 행동을 하는 사람, 도무지 사랑을 주기가 꺼려지는 그런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처음부터 인내를 우리의 삶의 자세, 인생의 자세로 삼으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참는 것이 이것이 내 신앙의 본질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서가 보증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격렬한 인생에 투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질 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 고난을 직면해가면서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싶어서 되돌아보면 또 우리 앞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고난의 순간들을 절망과 원망의 순간이 아니라 인내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의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전 인생에 전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의 영적 안목을 넓혀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열심히 상대하시며 얼마나 성의껏 우리를 대우하시는가를 깊이 새기면서 이 고난의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마치 요셉과도 같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아무리 건강과 부와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늙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이나 부와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손길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족하며 그분을 기뻐하는 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값지고 필요한 일들 앞에 우리의 인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현상교회 지체들 가운데에서도 어렵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들과 함께 울고 또 함께 웃으며 하나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함께 잘 인내하며 고난을 해석할 줄 아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께 우리에게 닥쳐온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등 주님과 동행하며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저희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